Decade of Love, 공감의 10년, XSFM.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봄이 완연해진 한강가에서 인사드리는 KBO 2024 개막 2주차의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되겠습니다. 저는 UPD고 문학인 왜 그렇게 한 건지 설명해 주세요.
그냥 제가 요새 좀 간지럼증이 심해서 소리를 한번 질러봤습니다.
간지러울 땐 강호동 씨로 변신하는 거예요? 봄이 오자 문학인 아토피가 올라왔습니다. 깜짝이야?
제가 태어나서 처음 이런 걸 겪어봐갖고 지금 되게 당황스럽네요.
이게 신체적 특성이 바뀌잖아요.
예.
제가 가장 주목했던 제 신체적 특성이 변화한 걸로는 옛날 사진을 보다가 알았는데 어릴 땐 생머리였더라고.
아 진짜요?
예. 네.
왜 그렇게 되는 거지?
몰라요. 지금은 드레드가 됐는데.
그게 저거라면서요. 네. 모공이 동그라면 직모.
그렇죠. 모공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나이 들면서 네. 피부가 주름이 생기면서 두피가 이렇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어릴 때는 막 심각한 직상모더라고. 충격받았어. 아토피도 없다 생기고 해요.
그러니까.
외부 자극 때문일 수도 있는데.
놀랍습니다. 예.
네.
아기가 된 기분이에요.
털복숭이 아기와 함께하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511회입니다. 사연 많이 보내주신 모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다 소개해드리지 못해서 늘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얼마 동안? 10년 동안이요.
세계 최장수 한국어 팟캐스트 방송사 XSFM이 자랑하는 10년 역사의 한국어 예능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이 주인공인 프로그램입니다. 주제와 분량에 상관없이 당신 혹은 당신 주변의 인생 이야기라면 무엇이든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이메일 xsfm25@gmail.com 조땜이 묻어나는 편지 담당자 앞으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모두 읽고 방송에 소개해드린 분들께
커피 비누에서 더치커피,
주식회사 빅그린에서 빅그린 니치 퍼퓸 바디로션을,
TNS에서 요즘 치약을,
꾸루꾸루에서 꾸루꾸루 요파시 선물 에디션을,
QBN에서 보내드리는 사르락토 1개월분을,
XSFM이 직접 보내드리는 XSFM 관여노 티셔츠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진짜 리뷰가 있는 쇼핑몰 로맨틱스.co.kr, 집에서 신봤다 강원 토종사냥삼 산앤삼, 우리집 메인셰프 드림잇, 피부의 답을 찾다 더마 코스메틱 앤서19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성인용품? 관심은 있는데 아는 것도 없고 사용감은 또 어떨지도 모르고. 근데 괜찮은 판매 사이트는 어떻게 찾아? 구경이라도 해보고 싶은데 검색도 안 되고 배너 광고 누르기 싫게 생겼어.
로맨틱스쇼.kr 에디터의 신뢰가는 리뷰, 거부감 없는 디자인의 성인샵. 찾고 있는 모든 건 여기 다 있을 거야.
즐겁게 과감하게 로맨틱스 co.kr. 가족들도 좋지만 이젠 당신도 챙겨드세요. 귀하다고 꼭 비쌀 필요는 없으니까.
집에서 편안하게 신봤다 사냥산삼 산앤삼.
식빵부터 굽자. 사과도 좀 깎고. 땅콩찜? 아니야 아니야, 오늘은 호사를 좀 부려서 크림치즈를 얻는 거야. 자, 근데도 뭔가 허전한데. 벌써 다 됐군.
평범한 식탁에 작은 변화, 프리미엄 간편식 드림잇.
좋게 된 광고주
조물주와 함께하는 로맨틱스 광고 시간.
네, 벌써 4월이 됐네요.
로맨틱스 사장님께 진지한 제언. 상품 말고 상품권으로 대체해 주시면 안 되나요? 가끔씩은? 야,
같은 업자끼리 그런 얘기를
하네. 와.
또 피처링 들어오는데?
야. 네. 드릴 소리가 나기 시작하고.
아까는 그 자본주의의 그 무릎 꿇으시더니만.
네. 네. 정권이 바뀌었죠.
아, 정권이 바뀌었군요. 그 BDSM을 시도해 볼까요?
지금?
아, 지금 말고 이따가. 네. 새로운 시도를 위한 새로운 사은품.
사은품! 네.
사은품을 드립니다. 이게 그, 언제부턴가 후기도 했다가. 네. 지금은 그 구매 금액별 사은품을 증정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근데 이 사은품이, 그 사은품 세계가, 이쪽 세계가 굉장히 놀랍다는. 예, 이렇게 넓고 깊고. 그렇습니다. 다양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사은품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달 내내, 구매 고객 한정이고요.
무엇을 드리는가?
7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링 고리 꼭지 집게.
그런 게 있습니다.
링 네. 고리 꼭지 집게.
이렇게 쓰는 거고요.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려서. 네. 그 우리 두 분께서 두 눈을 질끈 감으셨는데. 굉장히 과학적이 생기고.
그 보면, 빨래치게.
맞아요. 이게 네. 어떻게 보면 그냥 치과에 있을 것도 같고.
근데 생긴 게 많이 다릅니다.
하여튼 동그란 어떤 거를 이제 동그랗게 생겼는데 이제 무언가를 찝는 거죠.
네.
그리고
네.
그 위생에 도움이 되게 패킹이 되어 있고 금속에 직접 맞닿지 않아서 전기가 오르지 않아. 뭘 설명해야 돼? Damn it.
아, 그러니까 굳이 설명하려고 안 돼. 우리가 이제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제품을 조금 설명할 필요는 있긴 하죠.
아, 물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그 7만 원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9만 원 이상 구매 고객은 뼈다귀 블랙핑크.
보니까 뼈다귀 모양으로 생겼고요.
그 목에 감싸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개가 목에... 되는 거죠.
아, 그래요?
목줄이잖아요. 봐봐요. 이게 아. 목에 써. 뭐 어떻게 쓰려고? 아.
저는 보통 개가 되고 싶을 때는 고량주를 마시지만. 저렇게 술 안 마시고 개가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고량주를 마시고 저걸 깨물겠죠, 이제.
근데 술과 함께 하면 좋긴 좋았어요.
혹은 이제 옛날 그 서양이나 동양의 사극을 보면은 그 어떤 애국지사가 이제 채찍을 맞기 전에 네. 뒤에서 누군가가 주죠. 이걸 물고 있으면 아프다고. 그런.
근데 사극에 이제 블랙핑크 색깔을 쓰지는 않을 거고요.
세 가지 색상으로 되어 있네요. 네. 달콤한 그 핫핑크도
네.
있고.
네. 네.
요 취향이 생각보다 되게 대중적인 취향이잖아요.
아, 그래요?
아,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야.
BDSM.
네. 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종교는 성기와 같다. 우리 애한테 꺼내 보여주지만 않으면 된다.
아.
평상시에 맨날 갖고 다녀도 괜찮아.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굳이 꺼내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취향은 매우 광범위하죠.
네. 그러니까 네. 제가 말씀드린 대중적인 취향이라는 게, 이 뼈다귀를 누구나 단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
네. 그러니까는 요거에서 되게 축소되어 있는 제일 그 작은 표현들은, 관계시에 이제 누구나 할 수 있는 아, 그렇죠. 정도.
알고 보면 고량주보다 네. 뭐 많이 팔릴지도 몰라요.
찰싹 뭐 이렇게 찰싹 터치를 한다거나 이런 거.
그러니까 의외로 뼈다귀를 깨물어봤는데,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뭐 그런 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나도 한번 깨물어보고 싶네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사람은 영원히 구강기를 벗어나지 않아요. 네.
네. 좋아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뼈다귀 이렇게 생겼고 13만원 이상 구매 고객은 퍼스티. 아, 요 제품은 모르겠어요. 이게 이게 얼핏 보면 그냥 주변을 잘 먼지를 터는
아~ 네?
먼지털이가 생겼는데 퍼스틱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쓰는 걸까요?
퍼스틱.
네, 이건 제가 좀 본 적이 있는 것
아,
같아요.
그래요? 아, 저 궁금했었는데.
촉각을 설명해주세요. 굉장히 민감하게 자극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 아~ 이름이 그거네. 페더 티클러.
예.
아,
뭐 품번은 27240108.
그니까 저거를 이렇게 뭐 이렇게 연인끼리 쓰면 좋은데 저처럼 이렇게 아토피 올라온 사람이 쓰면 죽어버리는 겁니다. 이거 고문이죠.
읽어보자. 부드러운 깃털과 반대쪽에는 XO 징 장식이 달린 패들 겸용 털막대기입니다.
그러니까 XO로 물어본 다음에 틀리면 이렇게
살살 해주는 거죠.
예예 예. 예.
아. 아니 뭐 청기백기 게임 할 수 있겠죠. 부드러운 깃털로 뭐 간지럽히래요. 50cm고 너비는 52mm예요. 네. 저희 집에도 많이 있고 보통은 이제 먼지를 털 때 써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 주변 청소도 가능하고 네. 또 이렇게 촉감을 좋게 해주기도 하고.
아, 그러니까 그 이제 사랑하는 사람의 몸에 먼지가 들러붙어 있을 때 좋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있어?
17만 원 이상 구매 고객.
네.
그치. 욕이 나오네.
아, 욕도 취향의 네. 일환인다고 네. 들었어요.
맞아요. 아니,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제가.
욕도 되게 대중적인 취향으로 아, 그렇죠. 알고 있어요.
예, 예. 네,
나도 하고 싶어. 받아만 준다면. 네. 항상 부부관계는 그게 문제인 것 같아. 그러니까 누군 서로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 합의를 보는 게 참 어렵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 다들 이제 유부남이니까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왜냐면, 이게 결혼이라는 게 네. 해봐야 뭐 그렇게 길게 서로를 알고 지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찌 보면 네. 10년도 20년도 짧아요.
그렇죠. 네.
어, 할 수 있는 다양한 대화 중에 그게 없을 수 있어요.
네. 아니, 그니까, 뭐, 남북 정상회담을 한다 해도 우리가 핵 문제를 얘기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아, 적절합니다.
그건 외교관들이 대신 먼저 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외교관 쓰면 안 돼요.
괜찮아요!
그 17만원 이상 구매 고객은, 아, 이거 17만원 이상 사야겠다. 뭐. 이거는 바디 본디지 패키지라고 해서요. 이게 모든 종류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수갑, 족갑, 가죽 채찍, 안대, 어, 여기, 조꼭지 집게도 있네요.
아, 그래요?
유두 집게, 네. 자갈.
자갈?
제갈. 아까, 어, 그렇죠. 아, 여기 상품에는 자갈이라고 써져 있어서.
아, 네. 그러네요.
그니까 아까 그 뼈다귀 있잖아요. 그게 저는 그냥 예쁘라고 건 줄 알았더니, 누군가 몰라서.
아, 내가 아까부터 얘기했잖아요.
제갈이네, 제갈.
그니까 실리콘 같아. 거품을 네. 보니까.
아, 이빨 안 나가게. 네.
그러니까 사람이 무는 개껌 같은 거죠. 네, 그래서
목갑도 있고. 아, 네. 제가, 목갑. 야, 뭐 이제, 이게 모든 풀세트입니다.
네. 이제 뭐 중요한 날에 쓰셨다가, 나중에 이제 뭐 집에 뭐 도둑이 들어온다. 네. 그러면은 포승줄로 묶은 다음에, 저 패키지를 동원해서 결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지럽히는 네. 거죠.
잔인하다!
그 도둑 들어오면 제갈 물려가지고, 저 고문하고.
근데 군사용으로 포획이라고 하죠?
네. 왠지 그런 장르에 뭔가를 본 것 같기도 한데요.
많죠. 어, 많다고 얘기해도 되죠.
그러니까 침입자를 이렇게, 네. 이렇게 유린하는.
네, 맞아요. 네,
이런 것으로.
존 윅. 네.
하여튼 이런 걸 드립니다. 예, 네, 그래서, 네. 아, 오늘도 그, 사실은, 그니까 다 매번 새로운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어요.
맞아요.
지금 어느 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거를 이제 그 할지 모르겠으나 네. 꼭 한번 경험을 해보시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대중적인 취향이라는 게 그 첫발 있잖아요.
예.
우리는 모두 다 그 첫발에 가 있, 그러니까 비슷하게 가 있는데 이렇게 도전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럼요.
근데 이렇게 좋은 물건도 사고 이렇게 뭐 같이 쓱 딸려오면 시작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놓고 못 사는데 딸려오면 네. 아 이거 딸려오면 어쩔 거야, 수 없네. 네. 네.
그러니까 오다가 주웠어요 이런 거죠. 예.
어, 네.
네. 그, 저기, romantics.co.kr 방문해보시고, 네. 사은품 꼭 챙겨가시고요.
어, 제 머릿속에 이제 로맨틱스 사장님이, 어, 드릴질을 하고 있어요.
아, 옆에가 약간 유교 정권으로 넘어간 것 같죠?
더 이상 그런 얘기 하지 말라며. 네. 여러분은 굴하지 말고, 로맨틱스에서 즐거운 쇼핑하시기 바랍니다. 저런 게 따라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덕, 유명선 PD 수고했습니다.
덕?
이 상황에서 나는 성가비를 떠올렸을까?
수갑, 족갑, 성갑.
수갑, 족갑, 예산, 홍성갑.
수갑도 왔고, 네. 족갑도 왔는데, 성갑도 왔어.
취향의 세계는 정말 알 수 없다니까. 오늘의 첫 번째 사연. 정지영 씨, 오랜만입니다. 이야. 아, 한 7, 8년 전에 소개됐던 사연이 있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요파씨 관계자 여러분. 500회나 즐거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500회도 쭉 같이 해주세요.
고마워요. 정정씨 덕분이에요.
네. 한 500회 때 온 사연 같네요. 저는 2016년에 중3 담임 선생님 댁에 감금 때요. 혼밥 밥상을 받았던 경험으로 사연을 보낸 정지영입니다.
네. 2016년에 소개된 적이 있으십니다. 네.
방송되는 것을 들으면서 밥 관련 다른 사연이 생각났는데 지금에서야 후기 겸 사연을 보냅니다.
대단하네요. 방송 오래 한다는 게.
네.
8년이 지나서.
와 진짜. 이 정도면 그 병에다 사연을 써서 한강에 띄우면 홍콩에서 받을 정도. 오래됐습니다.
승준이 어리버리하던 시절에 사연을 보내신 적이 있어요.
네. 사건은 대학 졸업 후 직장이 없는 상태로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던 어느 해 초의 일입니다. 당시 회사를 다니고 있던 제 친구는 결혼 준비 중이던 언니가 무속인에게 궁합을 받는데 그 무속인이 엄청 용하다며 같이 점을 보러 가자고 했습니다.
이 상황도 꽤 오래전이었던 모양인데
네.
뭐 요즘도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세대들도 막 그 친구들 뭐 결혼한다 그러면
네.
어, 친구, 뭐, 아는 언니 불러다가 꼭 그 언니들한테, 뭐, 점 어디 용하게 보는 데 있냐고 물어보고, 남자 사주 얘기하고 막. 예. 네. 되게 많았어요.
아니, 요즘도 젊은 사람들도 많이 가요. 제가 이제 대학원에 또 몸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는 이제 20대 중후반의 친구들이 굉장히 많죠. 네, 저희가 나름 사회과학 대학원이잖아요.
네.
근데 술자리에 가면은 어느 점집이 용하다더라,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 맨날 그 얘기 하잖아요. 네. 그 대전에서 되게 좋아한다고. 우리 공학도들이.
네. 네. 제가 보기에 이제 우리가 중년이 돼서 점집에 안 가는 거는, 인생이 고정되어 가기 때문이죠.
그런 걸까요?
예. 20대 때는 어디로 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냥 궁금한 거예요. 근데 솔직히 이제 우리는 궁금할 게 뭐가 있어. 남은 게 얼마 남지도 않았고.
그리고 변수를 대충 알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러니까요.
네.
예측이 되는 삶이니까 관심이 없는 거죠. 네. 아, 나구나. 점을 본 적도 무속인을 만나본 적도 없었지만 암담한 미래에 대해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그러자고 했습니다. 친구는 그 회사가 점집 근처에 있었고 아침 8시에 자신이 먼저 점을 보고 출근하고 아침 일찍 갈 데가 없던 저는 그 다음 차례로 점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스케줄이었습니다. 점집도 요새는 빨리 오픈을 하네요. 아침 8시면.
그러게요.
약간 저런 것 같아요. 은행이나 왜 치과 같은 데 보면 출근 전에.
아, 그런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모닝점이요?
예, 예.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직장인을 위한 오후 클래스. 뭐 퇴근 후에.
그렇겠다.
예. 낮 시간은 뭐 장사 안 될 테니까. 이런 트렌드가 또 있구나.
맞아. 읍내에 커피숍 하나 없어지고 점집 생겼어, 거기에. 물론 타로카드였지만.
네.
손님이 있으니까 거기 생길 거 아니에요. 목 좋은데.
아침 8시에 점을 본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지만 그 무속인이 최근에 기도를 하고 새로 신을 모신 상태라. 아, 이거 신점이군요. 용하다고 소문이 나서 다른 시간대는 예약이 차 있다고 했습니다.
허허.
이게 또 여기도 약간 이게 좋은 용어는 아닌데 소위 말 아세이가 먹히는 곳이죠.
그게 뭐예요?
그 새 거를 아세이라 그래요.
아. 네,
신도 야 이번에 아주 아세이 빨이 그냥 막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 저 방금 개업한 검사 같은 건가요?
이런 거예요. 치킨집도 왜 아 야 방금 기름 갈았대.
새로운 신이 전관예우 받으러 온 거구나.
네, 그렇죠.
네.
그러면서 무속인들이 신을 모신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는 그 신의 능력이 더 좋고, 이거 치킨집 튀김기랑 똑같으니까. 그 신이 점을 보러 온 사람들을 보면서 알아낸 여러 가지 이야기를 무속인에게 알려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대단합니다. 신도 결국은 자본주의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네. 아기 귀신을 모시고 있는 처녀 무속인이라는 이야기도 해주었습니다. 예, 이 아기 귀신 얘기도 또 약간 용하다 그러죠. 아기, 동자 이런 거.
네.
예, 그런 쪽을 완전히 이제 먹어주는 얘기 같아요. 당일 날이 되어 아침 일찍 지하철을 타고 처음 가보는 동네로 가서 평범한 붉은색 벽돌 빌라 2층에 자리한 땡땡 선녀 댁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두 개 중에 하나에 신당이 차려져 있었고 대기실로 사용하는 거실이 있었고 부엌에서는 좀 더 나이 드신 아주머니 두 분이 식사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매니지먼트 팀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네요. 거의 스튜디오죠, 지금 보면.
네.
스케줄대로 친구가 먼저 방으로 들어가, 아, 같이 가셨군요. 한참을 얘기하고는 나와서 회사로 출발했습니다. 이제 제 차례니 언제 부르실까 조마조마해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식사 준비하시던 아주머니 두 분이 거실에 밥상을 차리시고, 방에 계시던 선녀께서도 나와 밥상에 앉으셨습니다. 거봐요. 이게 아침 클래스를 한번 하고 쉬는 타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인 출근 타임을 끝내고 자, 한 타임 끝났으니까 브레이크 합시다. 이러고 이제 식사 타임 온 거죠. 그러고는 가장 나이가 많아 보이는 분께서 저보고 같이 밥 먹자고 하셨습니다.
네, 이분은 8년 만에 사연 보내셨는데 또 밥 먹는 얘기가 남해집에서.
거실 한 구석에 앉아있던 저는 손사래를 치며 저도 모르게 좀 더 깊은 구석으로 물러났지만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성격이죠.
네.
일단 도망가고 보는데.
네. 그분이
우리가 불편해서
라고 하셨습니다. 그쵸. 이게 그 손님이 있는데 밥 먹는 게 생각보다 불편해요. 이것 때문에 예전에 그 덴마크였나요? 그 한참 유행한 적이 있었죠.
뭐요?
친구가 집에 놀러 왔을 때 우리 이제 밥 먹을 거야.
아, 북유럽 문화.
예.
집에 가서 밥 먹고 오기.
예, 예, 예.
그게 안 당연하다는 걸 북유럽 사람들한테 설명하는 걸 실패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제가 아니 밥은 집에서 이러면서 자꾸 항변하니까 이 사람들이. 네.
근데 북유럽 사람이라도 북유럽 선녀님이 와서 식사 시간이 되면 내보낼 순 없잖아요. 손님인데. 그럼 어쩔 수 없는 같이 먹는 게 낫겠죠. 지금 같으면 제가 아 잠깐 나갔다 올게요 라고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 당시에는 아 그래 다들 식사하시는데 내가 우두커니 이렇게 구석에 앉아있으면 정말 불편하시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거절을 못하고 그분들과 함께 밥상에 앉았습니다.
또 아까 이렇게 슬쩍 들어보면 네. 그런 구조의 집들이 넓은 집이 없어요.
아 그렇죠.
예,
아주 넓진 않아요.
그래서 도망갈 곳도 없어요.
아 그래서 일부러 그런 데 잡나?
그럴지도 모르겠고 예, 그러니까... 이제 저 정지영 씨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이제 제 스탠스를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저는 무슨 그 어색한 순간이 있을지 걱정되기 때문에 언제나 모르는 사람들 만날 때 밥을 먹고 갑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와.
밥 먹었다고 말합니다.
우발적인
식사를 없애기 위한 방법이죠.
와, 진짜 철벽을 치고 사는구나. 난 들을 때마다 나는 정반대거든요. 혹시 몰라서 밥을 안 먹고 가요.
아니 우리 의도는 똑같잖아요.
예, 네, 의도는 똑같은데 정 반대잖아 지금. 우와.
요것만 간다니.
야 이게 요즘 그 저걸로 저건가? MBTI를 잘 모르는데 이게 E와 I인가?
아니 우리 둘이 논의하는데 답이 나오겠습니까 지금? 난 더 모르는데.
네. 평소에 아침 식사는커녕 일어나 있지도 않은 시간에 생전 처음 보는 세 분과 앉아서 저는 거의 맨밥만 먹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게 웬 단식원이죠?
아니, 나는 오히려 궁금해서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약간 오늘 처음 보는 세 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기회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뭘요?
우리가 뭐 이 선녀님이랑 이제 독대할 기회가 보통은 돈을 내고 서비스를 받는 순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인적인 걸 못 물어봐요. 예를 들어 뭐 얼마나 버세요? 뭐 요즘 뭐
아 취재?
네, 시황이 어떻습니까? 그럼 일상 얘기 또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밥자리는 또 그게 된단 말이에요.
아 그렇죠.
예, 나 같으면 완전히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돈을 안 내고 이것저것 물어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그 간혹가다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 제 취재 대상이 돼본 적도 있으실 거예요. 그 저는 아직까지는 제가 아마추어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왜 취재원하고 술 먹고 밥 먹는지 제가 이해를 못해요.
아,
네. 그냥 일자리 안에서 대충 끝나지 않나? 그럼 뭐 얼마나 더 취재할 수 있다는 거지? 제가 아직 그걸 잘 이해를 못하는 편이긴 해요. 하지만 이게 취재가 아니라
네.
뭔가 다른 무한한 가능성을 놓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다. 어찌 보면 취재 되게 좁은 행위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밥 먹고 술 먹는 건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너무 귀납적으로 보시는 거고 저는 너무 연역적으로 보는 거죠.
아, 네.
여기서 뭐가 나올지 모른다.
그냥 뭐가 나올지 모르거든요.
아, 정말 모르죠. 그리고 의외로 밥이 맛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정재용 씨는 젓가락을 5cm도 뻗는 것도 못합니다. 지금 네. 성격상.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반찬이 없었다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것도 궁금해요. 무속인도 소세지를 먹을까요?
많이 먹죠. 왜?
그러니까 왠지 뭐 가리는 것도 있지 않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살면서 유일하게 한번 그 무속을 너무 좋아하는 친구랑 잠깐 같이 산 적이 있어요.
예.
싫어 죽겠는데 한번 끌려간 적이 있었다고.
가본 적이 있어요?
네. 아침반이었어요.
예.
역삼동 롯데캐슬. 그 선녀님이 아직 그 저 의관을 정제 안 한 아침을 네. 방금 먹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분 옷차림이 스파이스 걸스였어요.
와우.
워너비 뮤비에 나오는.
예.
그래서 야 진짜 온몸에 돈 쓰시고 사는구나. 받은 번 돈으로.
아 그렇겠죠.
그걸 바로 느낄 수 있죠.
예.
네.
요새는 유튜브에도 많아요. 유튜브에
그래요.
신당 내고 그냥
그치,
하시는
그치,
분들도
그치.
많고
네.
제가 예전에 회사 다닐 때 너무 회사 다니기 싫어갖고 그 온갖 잡생각을 하던 시절에 그런 아이템을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주를 외주하자. 그래서 저주.com이라고 이게 뭐냐면 회사 다니면 이제 싫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아, 나 김부장 저 새끼 진짜 막 이러면은 우리가 그 소원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4시에 진짜 무당을 불러다가 구슬하고 그 재웅이라고 하죠. 지푸라기 인형 그걸 뭐 바늘로 찌르면서 막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합법적인 사업인 게 저주는 처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이건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거든요.
아니 인류에게는 이미 게시판이라는 게 있어요.
아니 그거를 내가
대한민국엔 블라인드가 있고.
아니 좀 들어봐.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또 이 무속은 저게 있어요. 그 무형문화재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 어디 무슨 곳 다 무형문화재.
그렇죠.
그럼 이게 신발이 또 좋잖아요. 아세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걸 가지고 세팅을 하면서 무형문화재 정부 지원 자금을 먹는 거지.
평소에 저런 얘기 많이 합니다. 아이템이 꽤 많아요. 어떻게 사업을 하나만 하고 간지러워서 잘 사는지 조수쳐서 잘 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 얘기를 제가 드린 이유가 그러니까 네. 무속이 실제로 인과관계가 있다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떠나서 일종의 실제와는 무관하게 사람들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건 100%입니다.
네, 그게 있으니까 거래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재화인 건 분명해요.
네.
네.
이번엔 또 기독교 정권인가 봐.
아니, 지금 제 인형에 드릴질을 하고 계신 거 같아요.
제 오른쪽 옆에 선녀가 앉아서 식사를 하시는데 저는 아기 귀신이 제 주변을 돌아다니는 건 아닌지 무서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아기 귀신인가? 네 이놈들!
아, 돌잡이에서 드릴 잡으네요. 미러키 아기인가요?
이 아기 귀신 얘기도 사실 무서운 얘기 많잖아요. 그 들은 거 있어요?
뭐요?
그, 이 아기 귀신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아, 뭐 그런 얘기 있네.
낚시에서 뭐 항아리에 넣고 소금만 먹이고 막 무서운 얘기들이 많아요.
아따, 무속 사연 오랜만이다.
그렇게 밥이 코로 들어간지 입으로 들어간지도 모르게 아침 식사를 끝내고 와, 다 드셨네 그래도. 잠시 후 정말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생각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완전히 사견이라면
네.
저는 사주를 볼 줄 알거든요.
아 그래요?
예, 생각보다 잘 맞춰요. 근데 고백하건대 제가 보는 사주는 100% 콜드리딩입니다.
콜드리딩은 뭐예요?
아,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상대가 나한테 뭔가 궁금해서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 하다 보면 자기가 자기 궁금한 자기 미래를 다 말하고 있어요. 그냥 나는 거기에 장단을 맞춰주는 정도?
그런 방식의 스토리텔러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래서 약간 이쪽 계열은 다 그쪽이 아니겠느냐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있고.
그렇죠. 뭐 제가 다 맞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입장에서라면 이 선녀분께서는 사실 밥을 같이 먹는 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사실 젓가락질 하는 것만 봐도 성격 알 수 있거든요.
아, 물론이죠.
예, 예. 저는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그 무속인께서 해준 말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다만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다시는 만날 일 없는 사람에게 일기장에도 써본 적 없던 제 생각을 소리내서 말한 순간 이것이 얼마나 바보 같고 무섭고 어이없는 생각인지를 깨닫고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던 기억만 납니다. 그렇다니까요. 내가 말한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 보통 이제 젊은 사람들이 점보러 많이 가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연애운, 취업운, 재물운이죠. 근데 연애운 같은 경우는 정말 사실 누구에게 탁 터놓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제3자잖아요. 제3자고 뭔가 거기에 대해서 카운셀링을 오랫동안 해갖고 효험이 좋다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이런 생각도 있는 거죠. 아니 어차피 나 이 사람 한번 보고 말 건데 뭔 얘기 못해? 툭 터놓고 얘기하니까 속이 시원한 게 있죠.
그래서 이게 그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무속은 정신건강의학의 한의학이죠. 그 역할을 하죠.
정말 그렇습니다.
네.
이게 비슷한 걸 느꼈던 게 제가 90년대 온라인 채팅할 때예요. 한참 중학생 때였거든요. 근데 당시 채팅이란 건 지금이랑 굉장히 달랐던 게 이제 처음 그런 문화를 하다 보니까 서로 만날 일 없는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모여서 얼굴 없이 아무 얘기나 할 수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한참 얘기 많이 하는 게 밤에 이제 속 깊은 얘기를 되게 쉽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새벽 막 12시, 1시 이럴 때. 근데 너무 편했어요. 별 얘기를 다 했거든요, 정말.
저도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예. 요즘은 이제 채팅에서 그런 얘기 안 하죠. 일상이 됐으니까. 근데 어떤, 소위 말 신점 같은 기억이라면 저는 제일 비슷한 게 오히려 그 초반의 온라인 채팅이 아니었을까?
맞아요.
그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웃긴 거예요. 용하다 아니다를 가지고 자꾸 퀄리티를 얘기하는데 이 무속에 돈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네.
실제의 재화의 효용감을 느낀 순간은 그게 아니에요.
네.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했을 때 뿐인 거예요.
네. 생각보다 우리는 하고 싶은 말을 못해요.
실제로 그 사람이 한 일은 용한 게 아니에요.
아, 그럼요.
말을 하게 한 거지.
네. 제게는 그 경험이 약간의 카타르시스를 주기도 했습니다. 예, 아. 바로 이 부분이죠.
네.
아무튼 겁에 질려 긴장한 상태로 밥을 먹은 탓인지 아니면 밥을 먹자마자 숨쉬기 힘들 정도로 엄청나게 울었기 때문인지 심하게 체해서 지하철을 타고 돌아가던 중간에 내려서 화장실에서 아침으로 먹은 것을 모두 토했습니다. 아, 갑자기.
아니, 뭐, 저, 쌀이 뭐, 저, 입에 별로 안 맞는데.
아니, 이거는 난, 야, 웃기는 얘기긴 한데, 갑자기 곡성이 떠오르네요.
아, 네. 전 탐이요.
아니, 곡성에 보면 그 황정민.
맞아요. 네,
악마인 거야. 선녀를 만나고 왔더니.
아, 정경식 악마. 가능합니다.
이렇게 제 인생 유일하게 점을 본 경험은 선녀와 아침 식사를 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사연을 쓰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좋게 된 일이 생기면 사연 보내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아유, 정정씨 사연 또 보낼 때 되면 저는 50대 중반 은퇴 플랜을 세우기 시작할.
아, 의외로 다음엔 타로 보러 갔다가 파스타 먹을 수도 있는 거고.
XSFM입니다. 맛을 즐기는 사람들의 진심 가득한 맛. 케이터링에서 간편식까지 프리미엄 홈스토랑 드림잇.
무속사연 자주 소개해드리진 않습니다.
어, 그러게요. 아니, 저는 무속 되게 좋아해요. 얼마 전에 파묘도 보고 혼자 막 되게 좋아했잖아요.
아, 파묘 완전 재밌더라고.
네, 저 네. 그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아, 진짜요? 아, 저는 예. 그 아예 아무것도 모르잖아. 아, 예. 근데 재밌더라고.
네. 저는 아까 잠깐 옛날 PC통신 얘기를 했지만 그 오컬트 게시판에서 꽤 오래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해요, 사실. 지금은 이제 이런 얘기를 막 하고 다니면 좀 그래갖고 잘 안 할 뿐인데
네.
어, 되게 보면서 간만에 만나봤네요. 이 무속 혹은 뭐 주술의 세계 뭐 이런 거. 옛날에는 저것도 있었습니다. ARS로 전화를 하면 무슨 특정한 주술, 주문 이런 걸 이렇게 읽어주는.
어, 네, 알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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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도 있었어요.
저같이 혼자 있는 사람한테도 접점이 있는 게
네.
ARS 서비스가 하도 흥해가지고
그쵸.
5만 ARS가 다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사람과 대화하는 게 싫었기 때문에
네.
뭔가 다른 걸 찾다가 그런 것도 한번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아, 그 유명한 짤도 있지 않습니까? 그 내 미모에 반해 전화를 했다간
아, 그쵸. 뭐 그걸 떠올리고 그래. 네.
큰 호통을 들 것이야. 생각보다 일상에 많이 있죠. 이런 무속에 관련된 이야기는.
네.
예. 어렸을 때 카톨릭 세례를 받았거든요. 근데 우리 신부님이 막 그런 얘기도 해줘요. 점집 간 얘기. 자기 숨기고 갔는데 사실 무당 이렇게 보더니 사제가 왜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오 대단하다 역시.
하지만 이유를 물어보면 네. 아, 술 냄새라서 아침인데
아침
간단한 이유. 문화소는 역사를 지우고 존재할 수 없고 어, 문화소는 사람에게서 벗겨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람들을 떠나지 않죠.
네.
아주 오랫동안.
드라마 더글로리 보면 중간에 그 무속 장면 또 크게 한번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뭐 벌전 받는다고?
네.
근데 드라마 자체가 그거를 실제로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 걸로 표현은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예, 해석이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게 편집을 했는데 아마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무속들도 좀 그런 게 아닐까.
과학과 이성은 사람들의 몸에 스며들기에 문화소가 되기에는 너무 인간을 짧게밖에 못 만났기 때문에
네.
네, 인간은 이런 거랑 놀죠 아직도.
네.
정지영 씨 고맙습니다. 어, 지금 토했으니 악마가 아닌 척을 하실 텐데 후기를 보내주시고 기다릴게요.
XSFM입니다.
유자 바이오엠과 10가지 비타민 컴플렉스. 생기있고 밝은 얼굴을 위한 올인원 모이스처라이저. 수분 영양 공급은 물론 피부톤을 환하고 균일하게. 단 하나의 해답. 앤서 19 유자 바이오엠 톤업 올인원.
더웠다. 더웠어. 저기 위야. 비바람을 견디고 혹독한 추위에서도 살아남았던 6년근 산양산삼. 저기만 올라가면 내 거다 이제. 조금만 더. 이제 다 왔어. 다 왔다고.
파종부터 수확까지 오직 산에서만. 무농약 무비료 자연산삼 그대로.
집에서 편안하게 신받다.
산양산삼 사는 삶.
지금 우리가 사랑할 시간 로맨틱스 co.kr.
맛을 즐기는 사람들의 진심 가득한 맛. 케이터링에서 간편식까지 프리미엄 홈스토랑 드림잇.
자, 씨의 사연이 이번 보험의 마지막 선거 사연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에...
웬만하면 소개 안 하는데 이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보시죠.
어떻게 난 이렇게 선거 사연이 많이 들리는 거지?
그러게, 문학에 놀 때마다 걸리네.
네.
한 방송사의 일기예보에서 파란색 1번을 보여준 것이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선동이라는 일부 몰지각한 정당의 트집을 보면서 일부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은 하나고요. 이 일이 뭔지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미세먼지 농도가 1이었던 날 하늘이 파랗다고 1에 파란색을 해서 크게 보여준 날씨 예보가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 빨간색을 쓰는 정당이 뭐라고 했었습니다. 선대위원장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의 몰지각쯤 이하 일상이지 하다가 또 보기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는 건가 싶다가 미세먼지 없음을 파란색으로 표시한 것이 하루 이틀인가? 그런데 파랑의 숫자를 결합한 것은 색다르구나. 만약에 어느 종편에서 빨간색 2번을 배경으로 정치와 무관한 방송을 했다면 내가 곱게 봐줬을까 등등 수많은 생각이 드는 건 정치가 너무 아무것도 아닌 일을 크게 떠드는 것이 속상하기 때문이었겠죠. 색깔 논쟁 말고 당장 해야 하는 일이 너무 많은데 말이지요. 예를 들면 기후변화 노령화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빨간색과 파란색이 무슨 잘못입니까? 행복, 미래, 정의, 자유처럼 좋은 말들이 대중 앞에 억지로 끌려나와 모욕당하고 더럽혀지는 것처럼 더는 누구도 그 말을 이래 입에 올리기 싫게 된 것처럼 색깔 역시 함부로 규정되고 오염되어 지탄받는 것이 속상합니다. 마크로스코의 빨강이나 이브클랭의 파랑처럼 아름답고 숭고한 색이 지금 현실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울까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정치에 무관심한 미대생입니다.
미대생입니다.
네. 자기소개. 네.
꼭 한번 꺼내줘. 네. 네.
무관심할 땐 양비론. 어제도 한 정당에서 국회 부의장까지 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상대편 당으로 건너가서 다른 색 점퍼를 입었다는 뉴스를 종일 접하며 어이없는 속쓰림과 함께 아주 오래전에 제가 겪은 일이 자꾸만 생각나서 글을 써봅니다. 돌이켜보니 20년도 더 되는 일이네요. 저는 갑작스럽게 맞은 이혼으로 9살 된 아이의 양육을 비롯한 모든 생활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한 번도 스스로 돈을 벌어보지 않았고 이혼을 반대하던 보수적이기 짝이 없는 친정에서도 쫓겨난 처지라 저와 아이는 살아갈 길이 막막했지요. 그때만 해도 알바 같은 것도 별로 없었어요. 더구나 35 넘은 아줌마가 할 일이란. 저는 조각을 전공하고 유학까지 다녀와서 나름 주목을 받으며 활동하던 조각가였는데 이런 건 돈벌이와는 무관했지요. 그렇죠. 이게 이제 저도라는 말을 하긴 좀 송구스럽네요. 아무튼 그 돈을 버는 것과 무관한 직업만 평생 해보는 사람 입장에서 현실은 지옥입니다.
아, 그렇죠.
네. 오히려 돈 먹는 하마 같은 값비싼 사치였다고 할 수 있겠어요. 어렵게 구걸을 하다시피 해서 몇 군데 대학에 시간 강사로 일을 했지만 생활비를 감당하기엔 턱도 없이 모자라더군요.
제가 이 시간 강사를 또 해봤지 않습니까?
네.
와, 정말 저는 몰랐어요. 그렇게 강사들이 싸구려로 돌고 있다는 사실을 아예 몰랐었거든요.
대표적 대학 비정규직이잖아요, 강사. 예. 이게 돼보기 전까지는 그게 본업으로 사는 사람들의 입장을 죽어도 이해할 수 없어요.
아, 정말 그렇습니다.
특히나 가장 안타까운 게 학생들이 제일 이해 못해요.
네, 그렇죠. 아, 근데 요새는 학생들도 구별해요. 교수님과 강사님을 다르게 부릅니다.
아까 그게 그 계급 차별을 할 때는
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그거죠. 그렇게 계급으로 본다는 건 전혀 입장을 이해할 일이 자기가 없을 거라고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대다수의 학생들이 그 한심함을 품고 살게 돼요. 특히 우리나라는 더하죠.
네.
조금씩 쓰기 시작한 카드론이 몇 달 만에 눈덩이처럼 부풀어 아 카드론
아이고.
경제생활 늦게 시작한 사람의 네. 화려한 장비.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이제 특히 예술가를 대상으로 하니 신용교육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 저 프로 그 운동선수들 시즌 시작하기 전에 그 뭐 교양 강좌 같은 거 들어야 되는 거 있잖아요.
예.
이런 거 꼭 집어넣습니다.
아, 그런 거 꼭 넣어야 돼요, 네. 정말.
경제생활의 기본, 뭐 네. 이런 거.
이게 요즘은 없어졌는데 옛날 그 종이신문 한참 많이 나올 때 보면은 그 짜잘한 광고 쫙 들어오는 페이지 있죠. 거기에 보면은 대놓고 그런 게 있어요. 대출 광고인데 하사 중사분 뭐 1년차 환영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정확히 경제 생활을 잘 모르고 어리숙한 사람들 데려다가 이제 대출에 집어넣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만약에 그때 조금 더 센스 있던 사람 미대생 환영 막 이랬겠죠. 아무것도 모르는 걸.
그러니까 100명 전화하면 한 명은 인생 망치는
예, 뭐
그런
예.
사업이죠.
네.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더라고요. 사태가 악화되어 도저히 답을 찾을 수 없던 때 두둥 제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작품으로 돈을 벌 기회 바로 공공조형물이었어요.
아, 예예. 예. 이거 이제 자주 보죠 우리가 큰 건물 앞에 가면.
그죠. 공공조형물이 무엇인지는 손이상 선생의 방송을 들으셔서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짧게 말씀드리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할 때 건축비 중 일부로 미술작품, 괄호, 회화사진도 있지만 주로 조각 을 공공공간에 설치하는 제도입니다. 이미 88년 올림픽 즈음 시작되어 몇몇 유명 대학의 조각가 교수들을 떼부자로 만든 바 있으며 90년대에 우후죽순처럼 신설하던 대학 교수가 되는 것 이외에 거의 유일한 조각가들의 밥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죠. 다른 생계수단이 없는 조각가에게 조형물이 소중한 밥벌이인 건 사실이지만 모든 조각가가 공공조형물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는 건 아니니 나쁜 오해는 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아니 뭐 완전히 나쁜 건 아니니까 나라도 그런데 돈을 쓰죠.
아니 좋죠.
좋죠. 왜?
돈벌이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라도?
네.
네. 나라가 어쨌든 좋은 선택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혹은 날 아침술 저녁술 이렇게 하던 학생들도 맨날 모여 앉아있는 곳에 조각이 있으면 거기를 조각공원이라고 불러요.
술 먹는 공원이라고 하지 않고.
아니 이게 정부에서 소위 말하는 공공 예술 뭐 이렇게 어떻게 쓰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된 게 뭐 왈가왈부가 많지만 어쨌든 쓰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서는 절대 선택을 안 할 부분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우리 일상을 채워주기도 하니까요.
한국은 한국대로 그런 사정이 있어요.
네.
저는 학생 때도 갤러리에 갇혀 상품이 된 미술품에 대한 대안으로서 대지미술과 공공미술에 매혹되어 있었고 언젠간 사람들이 드나드는 크고 재미있는 구조의 조각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저로 말할 것 같으면 사회성은 마이너스인데다가 크죠. 그러니까 돈을 버느라 스트러글링을 안 해봤다는 건 사회성이 없다는 같은 말이니까. 네네. 중요한 데뷔 시기에 아이를 키우느라 몇 년간의 공백도 있었던 터라 조형물 일이 저에게 주어질 것은 꿈도 못 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당시 잘 나가던 동기가 해외 비엔날레 참여로 바쁘다며 자신을 지명한 건설사에 저를 소개해 준 거였어요.
아, 이게 지명이 있군요.
그렇겠네요. 아, 뒤처진 자에게 떨어진 낙수 효과랄까요? 정말로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이 일을 꼭 하고 싶었고 해야만 했습니다. 작품을 구상하고 시안을 만들고 건설사에 채택되고 서울시 심의를 통과한 후 작품을 만드는 과정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않았습니다. 서울이군요.
예.
작품 3D 시뮬레이션을 의뢰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때까지 아무리 어려워도 건드리지 않았던 아이 통장을 털던 순간을 빼면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않았고 심지어 꽤 신나게 일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이고, 아이 통장 건드리는 건 참 부모로서 마음이 그렇죠.
그러게요. 예. 근데 저 마통도 아니고 카드론 돌리는 것보다는
아, 예, 예,
훨씬
예.
건전한 선택이다. 네. 그리고 드디어 작품을 설치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공공조형물은 전체 건축 공정이 90% 정도 진행됐을 때 설치하는데요. 그 후 공정이란 마무리 조경 정도입니다. 그런데 설치하기 전 답사를 갔는데 갑자기 설치 위치가 변경됐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제 작품의 설치 현장에 대해 말할 것 같으면 저희가 지금 이분이 설치하신 조형물, 이분이 만든 작품과 네. 그곳이 있는 배경을 보고 있어요. 아주 높은 건물이네요. 제 작품이 설치된 현장에 대해 말할 것 같으면 도곡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강남의 부자들 중 부자들이 모여 산다는 땡땡땡 팰리스였습니다. 이 땡땡을 숨기기가 참 어색하군요.
어렵네요.
작품은 아파트 진입 전 코너에 높은 잔디 기단을 만들고 그 위에 올리기로 되어 있었고요. 아파트에서뿐 아니라 사거리 대로에서도 작품이 한눈에 보이는 탁 트인 명당이었습니다. 그 높이에서 오가는 사람들의 시선과 동선을 고려해 작품을 구상하고 만들었는데 별안간 위치를 바꾼다고 하니 어이가 없었고 실망스러웠습니다. 더욱이 새로 바뀐 위치는 사람들이 전혀 갈 일이 없는 후미지고 경사진 잔디밭이었는데 도로에서는 아예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많이 속상했습니다. 이유를 물으니 하는 말이 주민들이 원래 장소에 소나무 심기를 바래서라고 하더군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소나무에 밀렸네.
제가 비록 제 작품에 무한한 자부를 가진다고 해도 잘 자란 소나무와 경쟁이 될 수 없음을 아니까요. 그렇게 나무에게 완패를 했으나 이 작품 덕분에 밀려있던 카드 빚은 갚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품을 눈여겨본 업계의 사람들이 계속 일을 주어 지속적으로 1년에 한두 건씩 공공조형물을 만들 수도 있었으니 제게는 참 고마운 기회였죠.
야, 이게 참 그 월급쟁이가 아닌 일을 하는 사람들의 포인트죠. 그러니까 어쨌든 뭔가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는 하나를 걸어야 그때부터 이제 이걸 타고 일이 오거든요.
그죠. 그건 분명해요. 기회를 주었을 때 잘 못하는 사람이 유능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게 기회인 줄 모른다거나, 그 일을 준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었다거나, 네. 하지만 기회를 줬을 때, 그 다음에 계속 기회를 얻는 사람은 무조건 지가 잘해서 그래요.
아, 그렇죠.
예.
근데
예.
이 기회 하나를 못 얻는 게 요즘 그 프리랜서 일하는 젊은 사람들?
많이 그렇죠.
예, 그게 제일 힘든 순간이죠. 예.
그렇게 오래 그 일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때 제가 좋게 된 것은 알지도 못하고요.
뭔가 꼬였구나.
사진을 찾아보니 2011년이네요. 작업실에서 일하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땡땡 팰리스 관리실랍니다. 무슨 일이지? 내 작품에 무슨 잘못이 생겼나? 뜨끔한 마음을 진정시키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떤 건축가 선생님이 고백했는데 자신은 자기가 건축한 건물 앞을 지나지 않는답니다. 이유는 뭔가 마음에 안 들게 시공되어서 또는 잘못되었을까봐. 저도 그렇습니다. 혹시나 작품이 손상되었을까봐, 작품 바로 옆에 끔찍한 시설물이 생겨 있을까봐, 뭐 이런저런 여러가지 이유로 전에 설치한 작품을 보러 가지 않습니다.
대체로 그렇지 않나요? UMC도 예전에 음악 활동할 때 자기 노래 지금 듣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때도 안 들었어요.
아, 그러니까.
네. 특히나 남이 듣고 있으면 네. 더더욱이 안 들었어요. 그가 무슨 말을 하든 듣기 싫을 것 같아서.
좋을 수가 없죠, 정말.
좋다고 말해도 싫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사실 넌 싫어할걸? 자, 통화를 해보니 주민대표가 저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거였어요. 도대체 날 왜? 라고 생각하며 이유를 물으니 10년 전에 설치했던 작품을 수리해서 위치를 옮겼는데 작가가 한번 와서 봐주면 좋겠다고 였습니다. 귀찮았지만 궁금했습니다. 약속을 잡고 가서 보니 아니 이럴 수가. 작품이 원래 설치하려고 했던 그 위치에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 그 소나무
뽑았나요?
소나무 어디 간 거야?
지금 저희 저 노즐 정렬 한번 새로 해야 되는데 네. 되게 빨간색인데 이분의 작품이
이게 빨간색이라고?
되게 빨간색이에요. 이따 사진 다시 보여드릴게. 지금 저희 저 프린터에는 지금 주황색으로 나와 있는데 네. 대박 오렌지로 나와 있는데 빨간색이에요. 아, 빨간색이에요.
빨리 좀 고쳐요.
정말 루즈예요, 루즈.
이거 우리 색약 검사하면 다 틀리겠다.
노즐 정결하자. 깨끗하게 새로 도장을 해서 빨간 빛으로 반짝이며 잘 심은 화양목에 둘러싸여 참으로 아름답게 서 있더라고요. 아주 멀리서도 잘 보이게 높은 화단 위에 올라가서 본인이 치과의사라고 소개하는 동대표 말을 들어보니 그동안 여러 그루의 소나무를 심어봤는데 모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죽었다는군요. 자신이 새로 동대표가 되어 이 자리에 작품을 사서 설치하려 했는데 주변을 둘러보니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제 작품을 발견하고 크기가 적당하기에 여기로 옮겼다는 겁니다. 당연히 적당하겠죠? 거기 두려고 만든 건데요. 라고 제가 말했더니 크게 놀라더군요. 동대표는 자신이 특별히 조명도 6개나 달았고 등등 자랑을 했고 우리는 매우 흡족하며 기뻐해했습니다. 그러자 그제서야 생각났는지 함께 있던 관리소장쯤 되는 분이 제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2002년 당시 제 작품이 후미진 뒷마당으로 옮겨진 이유를요. 당시 동대표였던 어떤 여사님이 그 작품의 색이 빨간색인데 대노하여 빨갱이 색을 우리 아파트 입구에 둘 수 없다며 설치를 반대했다는 거였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이거 바꾼 것도 다른 의미네. 국힘이 지금 빨간색이 됐으니까.
제가 알기로 새누리당이 빨간색이 된 건 2011년은 아닙니다. 좀 더 후에요.
그렇죠.
네.
그 전에는 빨간색이라 그러면 다 저거였어요. 빨갱이.
그리고 그때 빨간색을 쓰던 당은 아마 노동당 정도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렇죠.
민주당이 마지막으로 빨간색을 썼던 건 90년대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다음에 기억이 안 나요.
노란색이나 초록색으로 바뀌었단 그쵸. 말이에요. 한동안. 아니면 짙은 파란색 그리고 한나라당은 하늘색.
민주당이 오랫동안 빨간색을 못 썼던데도 그런 비슷한 이유가 있었던 것도 있죠.
맞습니다. 네. 이제 그걸 정면 돌파하고자 90년대 때 잠깐 빨파를 쓴 적이 있었는데. 네. 네. 허허 나참. 그 말을 듣고 나서 몇 번이나 정말요를 반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을 수 없기도 하고 속이 아려오기도 하고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몇 년만 참으시지 금세 파란색이 빨간색 될 거면서. 이 말을 입 밖으로 내뱉지는 못하고 그곳을 나왔습니다. 글을 쓰면서 이제서야 그럼 작품을 다시 가져다 놓은 것도 같은 이유에서가 아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드네요. 설마 그런 건 아니었겠죠. 왜냐하면 말씀해주신 2011년은 아직 빨간색이 아니었을 겁니다.
저는 의외로 이상한 데서 힌트를 하나 봤는데
네.
우리 이 옮겨주신 동대표가 본인을 치과의사라고 소개를 했단 말이죠. 자, 이 작품을 잘 보면 어금니 모양이에요. 그리고 조명까지 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야, 이게 왜 그랬겠습니까?
피 묻은 어금니.
네. 아니 이 근처에 자기 치과가 있는 거지.
아, 그러면 잇몸에서 피가 나네. 그러면 이제
치과의 아이콘이 된 거죠. 여기 치과가 있다. 굳이 작가를 왜 불러서 보여주겠습니까?
그렇대요. 치과의사 동대표의 계략이래요. 이상 색깔론에 빠져 수모를 겪다 다시 살아난 조각작품의 이야기였습니다.
아, 이거 네. 진짜 조명 조금만 잘하면 딱 어금니인데. 내가 보기에는 굳이 치과의사 얘기가 나온 게 딱 그 느낌입니다.
자, 우리 저명한 작가이신 후기를 보내실 때 뭐 이런 걸 요구드리는 게 실례입니다만 혹시 예. 대답하실 수 있다면 이게 원래 뭘 형상화하신 것인지
그렇죠. 우리 같은 무지랭이들은 알 수가 없어요.
네, 과문한 이들에게 네. 가르침을 좀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 의외로 어금니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잇몸에 피가 날 때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만 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TK에서 활동하시는 미술 노동자 여러분
네.
지금이 빨간색을 쓰실 적기이죠.
아, 그럼요.
어찌 보면 마지막일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또 어떤 선거에서 지면 색깔도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
야, 근데 그 와중에 우리 XSFM 프린터는 얘도 약간 레드 컴플렉스가 있는 거죠.
이 새끼 빨간색 프린트 못해.
와, 난 이거 생각도 못해서 빨간색이라고는.
아, 그런 주제에 모든 장의 씬 레드라인을 찍어내는 주제에. 뭐야 이 새끼.
프린터 내부에서 좌우 투쟁이 있는 거죠.
니트로 컬러는 뭐야.
난 빨간색 낼 수 없다. 그렇다면 한 줄이라도 긋겠다.
아, 노즐들 간의 노선 투쟁이.
그럼요. 예, 그거야말로 노선 투쟁이죠.
노즐들이 싸우거든요. 예. 왜냐면
선거철을 맞아 함께 싸우고 있는 우리 프린터의 노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거를 앞두고 노선투쟁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511번째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에 계신 많은 여러분, 주말에 투표 참여하시고.
아, 벌써 그렇군요.
네, 투표 잊지 마시고. 저희들은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투표 하루 전날이지만 그전에도 투표하실 날은 이틀이나 있다는 거 아시죠? 투표 잊지 마십시오. 문학인과 유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XSFM입니다. P O D E R A